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과 함께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3개월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사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략 2020년 1월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때로는 봉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3월이 지나서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이곳 캐나다는 6월경서부터는 조금 그 강경한 조치를 약간 완화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명확한 조치가 지역적으로는 조금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일관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였던가요? 미국은 하루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조치가 어찌 되었건 두 달이 넘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돌고 있고, 치료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참으로 참기 힘든 것이지요. 경제적인 활동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요. 한국에서도 모두 조심하고 있을 때, 나이트클럽을 통해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공통적으로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을 좀 참으면 안 되나 하고 말이죠. 어찌되었건 무언가 자유를 잡아두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여 징벌을 하는 것이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고 자유가 억압되기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 또한 군대이지요. 조금의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리고 날짜를 셉니다. 그것이 풀릴 날까지 말이죠. 이와는 다른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차이 분석 혹은 갭 분석, 영어로는 갭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회사 경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사의 현재 실적, 그리고 현재 상황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적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여 그 잘못된 것들 혹은 고쳐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목표치를 이루게 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이 갭 어널리시스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장 환경도 그렇겠고, 인사제도, 재료 공급, 설비, 재정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와 가능한 개선을 분석하여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 실행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게끔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죠.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이 좀 넘어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땅인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곳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주님은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당시 20세가 넘은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이후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의 마지막 책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20세 넘었던 사람은 모세를 포함해서 몇천 살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거의 살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애굽 당시 성인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들은 대부분 60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긴 광야 생활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그 오랫동안 목표로 한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내온 광야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이집트를 나와서 지내온 광야 생활이었죠.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빨리 가면 2주 정도 안에 갈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두 달 내에는 갈 수 있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이들은 40년이 걸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건 좀 심하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비판하듯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의 선봉에 섰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앞에서 불평할 만큼 용감하지도 않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불평불만을 엄청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40년의 오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저는 조급한 성질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더욱 천천히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또한 마음이 급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디를 가실 때 보면 뛰어가십니다. 뛰어가신다고 빨리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마도 몸이 이전같이 잽싸게 움직여지질 않으니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마 광야 생활이 정말 소위 지옥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현재의 상태가 있고 앞으로 목표로 하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 관련 이론인 갭 분석, 즉 차이 분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이 방법을 저만 몰랐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셨구나 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목표로 한 상태 사이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 또한 기다리는 시기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왜 우리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들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주님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셨던 것, 즉 바뀌어야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나안에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갭 분석이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가기 전의 중간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나오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목표를 주십니다. 상당히 큰 목표이지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떠났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그렇게 허락하신 곳에 달려가 빨리 가축을 키우고 집을 짓고 텃밭도 일구며 가족을 부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이죠.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정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모두 빨리 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4년도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상태가 40년 전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상태가 있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석하셨죠.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야 할까? 하고 주님은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2절의 첫 부분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약속이 75살 때였다고 했을 때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대략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상태로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양을 돌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가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실질적인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내 혹은 기다리심입니다.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집트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 성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주님의 시계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서두름은 우리 시계에만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경제학자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천년이 주님께는 1분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다시 그 경제학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불이 주님께는 1달러 같으시겠네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단다. 그 경제학자는 또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럼 몇 달러만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몇 달러 줄 수 있지. 자, 그럼 1분만 기다려라. 우스개 얘기죠. 주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무언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길 원하십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신다.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2절의 중간을 보시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 대한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은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의 가도에서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낮추게 합니다. 어느 목표를 향해 가면서 시험이 생기면 그것은 낮아짐을 위한 주님의 배려임을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2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지기만 하고 시험만 당하고 그 기다림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낮아지고 시험을 거치는 데에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시죠. 2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도대체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라는 질문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왜가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원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삶의 어떤 수단인 것이고 그렇게 먹고 살아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지금 주부로 있던 회사에서 일하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꼭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일에 의미를 꼭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물질보다 가치에 의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지 그것도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셨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 꼭 우리가 다시 되뇌어야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응답은 물질적인 풍요를 제시하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거기에 의미가 그렇게 부여된다면 의미에 대한 확실한 백업, 즉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한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말씀은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만을 갖고 있지 과거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꼭 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두려우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함께 그리고 읽겠습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여러 곳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세상 안에서 영위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사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육신이 강할 때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는 내 육신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긴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해가는 중에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을 정말 인생에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아멘. 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표로 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첫 번째 기대와 희망은 부가적인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다려야 할 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소망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있었을 당시 독일의 목회자 폴 게하르트와 그의 가족은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피난 가는 도중 작은 마을에서 어느 날 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 집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폴 목사님의 아내는 끝내 무너져 내려 절망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위로를 해주고자 폴 목사님은 아내에게 성경 구절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마음에 그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홀로 거닐던 중 그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폴 목사님은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거두어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무언가 마음이 새롭게 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바람에 날리고 소망 가운데 절망을 없애네. 주님은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세시네. 주님은 나의 얼굴을 들게 하시며 파도와 구름과 폭풍을 지나 주님은 부드럽게 나의 갈 길을 여시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흑암은 지나고 기쁨의 날이 오리라. 이 시는 찬송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망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에서는 그렇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한 여인을 만나 혹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는 시간,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민의 첫 발을 새로운 땅에 댈 때까지의 시간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갭, 즉 어떤 상태에서 목표로 하는 다음 상태 사이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마음에 알아두어야 할 일곱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할 것. 둘째, 낮아져야 할 것. 셋째, 우리의 내면을, 마음속을 잘 살필 것. 넷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 다섯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일을 살필 것. 여섯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 마지막 일곱 번째로 희망과 소망을 가질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실제로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올바른,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는 예배와 믿음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기다림에 있거나 아니면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갖고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저희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또한 서두르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인내함을 갖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일곱 가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함으로써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저희가 인생에서 목표로 한 것들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그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